세상에는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나 혹은 성공을 가르치는 많은 저자들의 글 속에서 아래와 같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립, self-sufficiency, 나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두 번째 단계로 이제 자찬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self-credit, 모든 실력과 메리트와 그 모든 능력들을 나에게로 돌리는 것, 내가 나의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 self-rule,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그것을 조율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잘하면 서양 국가에서 잘될수 있다고 많이들 가르칩니다. 저희들도 믿는 사람들도 자녀에게 이것을 많이 원합니다. 우리 자식이 자기의 실력과 그리고 지식으로, 인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언젠가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독립해서 부모의 곁을 떠나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고 언젠간 자기 삶을 잘 다스려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둥글둥글한 인격과 실력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흥망성쇠의 요소입니다. 내가 자립하고 자찬하고 자치할 수 있는가? 하지만 세상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이 이치가 어쩌면 이 성공의 방법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분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망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원리를 배우면서 그 이유를 찾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self-sufficiency, 이 1단계의 성장의 원리를 블레셋에서 볼수 있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 블레셋의 모든 도시들을 언급합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렛. 이 모든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 것을 볼 때, 블레셋은 그 당시에 기술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늘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청동기구를 가지고 있을 때, 블레셋은 이미 철을 제련하고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무역로를 다 장악하여서 그 국가의 중심 역할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힘으로 신들까지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정도의 국력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법궤를 탈취하여서 이스라엘의 법궤를 탈취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의 신처럼 다루려고 했던 그들의 자립심을 볼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이죠? 5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말씀이 너희를 친다고 돼 있습니다.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그리고 계시록까지 일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철저하게 신본주의적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 말씀이 하는 자립을 주장하는 백성에게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을 해야만 살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립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요소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자립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대출을 다 갚고 연금이 나오고 패시 수입으로 내가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개념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도덕을 정의할 수 없고, 내가 나의 삶의 성공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풍부하여도, 내가 건강하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감사드리고, 그분이 주신 100년이라는 이 시간 안에 내 몸과 내 오장육부와 내 뇌와 내 신경계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립이 건강한 것입니다. 성공은 내가 해낸 것이 아니라 부와 성공이 나를 멸망시키는 도구가 될 때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는 그 삶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성공할 때 내가 해낸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은 언변이 너무나 뛰어나서 사람들이 그가 천사의 목소리 같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헤롯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써 비참하게 생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찬양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모압과 암몬 자손의 이 자찬하는 self-creditation, 내가 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제 자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8절부터 11절은 모압과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들의 행방을 알수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어떤 혈연 관계를 맺고 있어서 언약의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간접적으로 여러 번 있었던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겸손의 기회로, 의지하는 기회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느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서 자기들의 국가의 경계에 대하여서 교만하여졌느니라.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그 땅의 경계를 자신의 힘과 손과 발로 일구어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이 그 땅을 챙겨주셨다고 약속했는데 너네는 왜 이렇게 약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없이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많이 해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런 나약한 백성이라고 비방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찬, self-credit라는 백성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자립이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성취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립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자기 잘남이 다른 이들을 향한 비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명문대를 나왔다거나 직장에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부유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네는 그래 신앙이 목발이지 신앙을 짚고 다녀야만 너희들이 살수 있지 아직도 종교에 의지하는가? 라고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자기 학벌과 경력을 자랑하면서 나는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는 겸손하게 그래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찬양, 하느님을 찬양하는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찬하는 사람들의 이들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 9절에 나옵니다.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그들이 만군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우리는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을 우리는 업신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훗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혈통적인 특권, 이것이 전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도 자신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우위에 있어서 도취되어서 이제는 과부와 고아와 문둥병자와 세리와 창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업신여겨서 너희들은 왜 도덕적으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니? 물론 경제적으로, 학벌적으로 남들을 비방하는 것은 당연히 교만해 보이지만 특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교만은 무엇이냐?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조금 더 경건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덕적인 완벽함을 필요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3단계 마지막 구스와 아수르의 이 자치, self-rule. 마지막 단계에 봤을 때는 이제는 자립과 자찬을 거쳐서 나 스스로의 삶을 다스리는 단계에 이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뜻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12절에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왜 너희도라고 했을까요? 이 구스 에티오피아는 지리적인 거리 때문에 이스라엘과 꽤 멀기 때문에 하느님의 심판에서 왜냐면 여호와를 어떤 그 영토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기만 하면 에티오피아는 안전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착각하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야. 많은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 삶의 경제의 영역은, 적어도 내 삶의 일의 영역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진행해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영역도 다내 거야. 너가 비밀리 하고자 하는 그 삶의 그 영역은 다 사실 내 거야. 우리는 멀리 있으니까 상관없겠지라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치의 절정은 어떻게 보면 아수르에서 나타납니다. 15절을 보면 아수르의 말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는 기쁜 성이라 우리가 염려 없이 거주하고 잘 사는 것은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은 거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는 스스로 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느님이시다. I am who I am. I am이라는 그 말을 이 사람들은 이제는 I am. 하느님이 I am이라 내가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자립에서 시작해서 자찬을 거쳐 마침내 자기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지경까지 온 교만의 극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위험한 발언은 세상에서는 굉장히 흔한 말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결정해. 누가 나의 구글 칼렌더를 건드려? 누가 나의 돈과 나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결정지어?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향해서 지적하십니다. 비록 우리 시대의 구호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교만입니다. 그 결과 15절의 마지막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르다 자취의 끝은 언제나 완벽한 황폐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간단한 예화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십니다. 저희 아들이 키가 크기 전에는 늘 아침 7시쯤에 비타민 젤리를 먹고 싶어서 저를 아침에 깨웠습니다. 아빠, 그거를 나한테 줘. 그래서 높은 선반이 있는 그것을 제가 꺼내서 열어주고 먹여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얘가 이제 도구를 이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갖다 놔서 자기가 선반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성장을 한 것인데, 그런데 아침 7시에 아들과의 그 추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나아가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이건 내가 한 거야. 아버지가 언제 도와줬어? 라고 얘기할 때 자찬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어느 날 아들이 우리 집에 아버지가 어디 있어? 다 내가 하는 거야. 라고 그 지경까지 가는 그 모습을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하느님의 백성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7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그 남은 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되게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을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9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을 잘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래서 이들은 자립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백성이고 아름다운 백성이고 양떼를 먹이고 즉 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실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먹이는 그 겸손한 모습이 있는 것이고 땅을 정복하여서 이것이 나의 경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기업으로 선물로 유산으로 받는 자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뒤 배경에서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잘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겸손하게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모든 것이 그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인정을 할 때, 거기서 세상의 흥망성쇠와 완전히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이 그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흥망성쇠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이 그리스도의 백성의 특징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으로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자립 대신에 아버지께 의존하였습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삶을 결정하소서. 자찬 대신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자치 대신 언제나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그 결과 예수님은 흥하셨을까요? 망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흥망성쇠라는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자립과 자찬과 자취로 이루어져서 늘 나 자신을 의지하는 어려운 삶임이지만 결국에는 니느웨처럼 황폐함으로 끝납니다. 적막합니다, 그 삶은. 그리고 우리 앞에 복음의 길이 있습니다. 하느님께 의존하여서 겸손함으로 섬기며 그리고 하느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즐거운 백성의 모습.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는 강력해 보이거나 위대해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